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만나고픈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차가운 새벽을 뚫고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 예배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우리는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선포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 죄 용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 앞에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하는 것은 죄 용서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심한 말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독사는 태어나면서 어미의 자궁을 먹어치우는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독사들보다 좀 더 불쾌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받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 줄 서서 세례받으러 온 그 줄 서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때문에 그냥 체면 때문에 온 것인지를 세례 요한은 이미 간파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체면이나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깨어진 마음, 또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서 예배들이 기분이 아닌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회개에 대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부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가 끝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은밀한 죄들을 주님 앞에 다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7절에 독사의 자식들로 불려진 이들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다 받고 나서 아 이제 됐다, 이제 용서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 한 사람들을 지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가 끝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쏟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성전 문 밖에 나와 눈물을 닦아내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더 넘게 청년 시절 저희 담당 전도사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 말씀은 반어적 표현인데 그때 해주시던 말씀이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또 말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인격도 없고 길거리에 나뒹굴며 사람들의 발에 차이는 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여러 섬김을 하고 있다고 해서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역시 달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자긍심이나 만족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도 금물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입이 10개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깨어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절에 세례 요한은 또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의 근본까지 모두 잘라 없애버리겠다는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쁜 열매가 맺히는 영역이 있으시다면 그 열매는 분명 나쁜 뿌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열매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알아내고 또 그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반복되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비뚤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나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열매를 떼어내고 가지치게 하는 작업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은 시간과 에너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깊은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례요한의 설교의 두 번째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나와서 심판을 피하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질문에 세례요한이 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여기서 옷 두 벌 중에 한 벌을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은 꼭 내가 옷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벌의 겉옷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두 벌 옷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지난 주일 우리 삭개오 말씀을 들었지요. 삭개오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추가로 거두어서 개인의 이익을 따로 챙겼습니다.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세례요한은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에서 군인들은 세리와 함께 동행하던 유대 경찰이거나 아니면 헤롯의 용병 혹은 비유대인으로서 로마 지원군일 거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었든 간에 이들은 급료가 많이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 주민들을 협박해서 거짓으로 그들을 고소하고 또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세례요한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받는 임금에 만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질 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일하려는 마음, 또 적게 일하면서 많이 받으려는 마음, 또 정해진 임금 외에 머리를 써서 다른 주머니를 챙기려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례요한이 무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들을 다 털어서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고 있고 또 정해진 세금만 거두라고 하고 남의 것 빼앗지 말라 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이 말들이 이미 그 당시 모세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이었고 또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무리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들,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당연한 것들을 지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 그들은 바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욕심을 부려 남의 것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는 전혀 하지 행동의 변화가 있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죄의 용서를 받겠다고 지금 줄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세례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한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치는 일이 생기고 또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 생기고 또 누군가는 죽어가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본만 지켜도 이 세상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이 사회가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기본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본이 더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기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며 또 우리 구원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